안녕하세요. 5월 첫 주가 밝았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하고 동요를 부르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이 온통 초록빛입니다.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다니거나 또 분주하게 살았으면 보지 못했을 그러한 푸른 빛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 맞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또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온 세계가 하나의 영향권 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제도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각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녀들은 이것이 창조주이시며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간을 지내며 저희들이 회개하여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정비되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그 한 번의 외침에도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아버지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의 창조주가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을 갑자기 잃어버린 일,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린 현실, 불편한 방어복과 마스크와 쉴드를 쓰고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고 집에 와서는 격리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의료진들, 경찰대원들, 더욱이 후진국의 열악한 상황에서 기아와 감염으로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님, 각자 당에 있는 현실이 어려운 삶터에서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시고 주님 안에만이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정지시킨 주님, 이 상황에서 모두 주님 안에 돌아보며 정지 대신 재정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각자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헛된 우상, 알라를 위하여 수많은 이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이 라마단 기간이지만 그들도 지금은 모이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슬람권 영향 아래 있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슬람들이 이 모든 영향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회심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 부흥 목사님들, 교육자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단단히 서게 하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작은 교회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게 하시어 아버지 나라를 이 땅에 넓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여성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며 애쓰시는 명동영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정이 늘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 되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깨끗한 종으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어 오늘 예배에 모인 모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숫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지만 1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참고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처음부터 사무엘이 곧바로 등장하지 않고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된 배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반 두 장 정도는 사무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라는 여인에게 이야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두 장에 걸쳐 꽤 많은 분량의 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 여인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한나의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약간 이 한국의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한나는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의 슬픔,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남편, 그리고 남편의 또 다른 아내와의 갈등 이야기, 개봉박두 하면서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되죠. 물론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의 문화에 대입하면 안 되고요.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문화적 상황 그리고 그들의 지식적 수준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겁니다. 그 시대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란 자녀 중에서 특별히 아들이란 이 한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사람이 원초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갖고 살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것은 뭐 지금 당장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이후에 늙어서도 노후 대책이 확실하다면 그것만큼 사람에게 안정을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시 이 시대 아들의 의미가 꼭 그랬습니다. 아들은 당장 부모의 능력이고 또 늙어서는 확실한 이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아들은 집안의 대를 잇고 또 집안의 이름을 후대에게 계승했습니다. 또 농경과 유목 생활을 하던 그리고 부족 단위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아들은 노동력이었고 경제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두면 둘수록 자기 부족의 숫자가 늘고 또 그만큼 부유해지고 노동력도 풍부해지고 다른 부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은 힘, 곧 능력을 상징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늙으면 그들을 책임지고 모시는 것도 아들이고 또 장례까지를 준비하는 것도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이 아들을 포함한 자녀들을 많이 두는 것을 자신들의 큰 복이자 가문의 명예로 여겼던 겁니다. 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것은 가문의 단절을 가져올 뿐더러 현재와 노후를 믿고 의지할 힘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가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러한 가정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에게 씌워진 굴레가 딱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기쁨이 없어. 너는 기댈 곳도 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받지 못한 그런 불쌍한 여자다라는 것이 이 한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고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이 한나는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얻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나가 아마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 이 얻은 두 번째 아내가 이 분인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나와 달리 분인나는 이 엘가나 사이에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한나가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을 바라보았을 때 또 그들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 엘가나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비참한 그러한 심정을 가졌을까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오직 자신의 아픔이고 자신이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상처였을 겁니다. 남편은 자녀들을 많이 낳은 분인나보다 이 한나를 더 사랑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런 남편의 사랑은 오히려 분인나와 한나 사이의 갈등만을 더 크게 만들어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실로라는 지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아버지 엘가나가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 재물의 고기를 분배해 주었는데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는 재물의 한 몫씩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이 한나에게는 한 몫이 아니라 두 몫을 주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아니 이름도 한나인데 한나를 안 주고 두 개를 주니 그것을 본 이 분인나의 마음이 좋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분인나에게는 한나가 아마 눈에 가시였을 것이고 엄청 미운 그러한 존재였을 겁니다. 자기는 자녀도 낳아주고 당연히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몫을 받아야 마땅한데 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한나에게 남편의 사랑이 더 가고 한나가 자기보다 더 많은 몫을 받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속이 상할 그러한 이유였겠죠.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유산과 상속의 재산 분배에 있어서도 자기와 자기 자녀들에게 돌아올 몫이 저 한나라는 여자 때문에 적어질 것이다 생각하니 아마 참기 힘든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화를 돋굽니다. 6절에 보면 이 한나를 심하게 격분하게 하였고 또 괴롭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한나의 분노를 뜻하는 단어가 이 원어에 보면 천둥 소리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쉽게 말해 분인나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지금 속에서 천둥이 치는 소리 같은 그런 분노가 일 정도로 아주 한나를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뭐 열불이 난다, 속이 뒤집힌다 하는 그런 말과 아마 비슷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분인나는 매년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마다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아니 왜 울기만 하시오?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만 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지 않소? 한나의 대답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낫지 않아요. 전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런 이 남편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위로를 뒤로 한 채 한나는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나오죠. 분인나가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놀리고 화를 돋구어 한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막막하면 기도의 미사 여구가 다 사라집니다. 뭐 온갖 수식어는 다 빠지게 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아픔과 문제를 다 쏟아놓는데 그런 기도는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의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초라함과 비참함 때문에 울었겠죠. 이 문제를 갖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고쳐줄 수 있을지 의지할 이도 없고 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에 막막해서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고마움 때문에 한나는 아마 울지 않았을까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며 울다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는 서원이죠. 즉 하나님께 내가 이 아이를 바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들 낳아서 내 서름 다 갚고 나도 남들 앞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았다 당당하게 보여주고 날 괴롭히는 저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나면 하나님 내가 다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들 한번 줘보십시오. 아들 하나 주십시오. 저희도 이런 서원 비슷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입사시켜만 주시면, 그 학교에 우리 아이들 들여보내만 주시면, 이번 사업 하나님 잘 되게만 해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금도 안 빼먹고 주일 성수도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원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조건을 거는 순수하지 못한 그런 의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그 증거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식이 없어 내 앞날의 슬픔이 계속되고 분인나의 저 수모를 내가 계속 받아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내 말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그 사실을 확신할 수만 있으면 그 와중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하나님 때문에 살 힘을 얻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심, 하나님의 나를 잊지 않으심의 그 증거를 하나님 내 삶에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이 한나의 서원의 기도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만일 한나에게 아들이 목적이었다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기도는 뭔가 맞지 않습니다. 뭐 기도는 하지만 와 아들을 아마 안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오히려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한테 그런 아들 안 주실 거니까, 나한테 그런 일이 뭐 생길 뭐 그런 경우의 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 그냥 한번 주시면 내가 드리겠다라고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아들이 목적이었다면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시대를 위한 인물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나님 잘 키울 수 있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얻은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평생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서 떨어져 살겠다라고, 그렇게 아들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을 겁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이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증거를 오늘 한나는 요청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뜻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20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서 얻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무명의 작은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작은 자의 삶에 크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증거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놓은 불임이라는 절망의 딱지, 경제적인 불임, 행복의 불임, 성공의 부림, 가정의 부림, 이런 모든 부림이라는 인생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부활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놀라운 부활과 같은 일들을,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사무엘의 이름 가운데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매년 가는 예배에 함께 올라가지 않고 한나는 기다렸다가 아이가 젖을 때거든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고 한나는 자기의 서원을 지킵니다. 그리고 젖을 떼고 나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실로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돌아온 탕자 그림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렘브란트가 아꼈던 제자 중에 에크하우트라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사무엘을 엘리에게로 데려와 그를 성전에 바치는 그 한나의 그림이죠. 렘브란트처럼 이 에크하우트도 빛을 이용하여 한나와 사무엘의 얼굴이 빛나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엘리와 그의 악한 두 아들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죠. 이 그림에서 사무엘은 너무나도 밝고 귀엽게 빛나며 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이 이 사무엘에게 그리고 한나에게 가득히 비춰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었을 때 그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시기에 아이를 실로의 성막에 두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지금 다른 자녀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자녀를 낳을 수 있을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녀에게 사무엘은 유일한 아들이었고 유일한 소망이고 자기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 사무엘을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후에 2장 말씀을 보면 매년 한나는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어린 아들을 위해 옷을 지어 입히고 그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를 축복하시고 한나의 삶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그런 단순한 해피엔딩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신음과 울음을 오늘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며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또 세상의 문화와 소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든 어떤 부림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정의 내리든 하나님은 그 죽음과 멈춤과 낭망과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눈물 속에서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새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처럼 모든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고 오늘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힘과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이름도 모두 다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분만을 한나처럼 구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해결받으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리쳐 외치는 것이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두 다음 세대를 주목하고 아이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여러분입니다. 먼저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한나처럼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권리를 가지고 그분이 내 삶의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이 가장 먼저 나에게 바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서 나를 통해 사무엘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 오히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그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은 기도로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해야 하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고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적 암흑기인 이스라엘에 빛을 비추시고 영적 부림의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오늘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이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막장 드라마를 하나님께서는 미담으로 아름다운 스토리로 바꾸셨습니다. 막장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적인 확장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천둥치는 그런 분노와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통곡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문제가 아니었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통곡하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정말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온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내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생명의 역사, 회복의 일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저희들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영적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수요 여성 예배 모든 분들과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이 현실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거기서 우리의 소원이 아닌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